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며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북한이 문제라며 그 문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외교력이 효과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한성열 외무부 부상은 외무성 부상은 오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현재 악순환 상태에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상은 또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막강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순방길에 나섭니다. 펜스 부통령은 16일 한국에 도착해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을 축하할 계획입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해 한국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은 마침 북한 최대 국경일인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 다음 날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폭기가 어제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낭가르하르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벙커 시설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무게 10톤 규모의 이 폭탄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큰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폭탄 투하로 ISIL 반군 요원 36명을 사살했으며 대형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아프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을 경우 모든 이민 합의를 재평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루트 카브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합의와 비자 면제는 한 묶음이었다며 만일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재평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터키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카브소글루 장관은 또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이후 터키는 현재 러시아와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시리아의 휴전과 정치적 해법에 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합의에 따라 시리아 봉쇄지역 네 곳에서 민간인과 반군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공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반군이 장악한 마다이와 자바다니 지역에서는 오늘 버스 수십 대가 탈출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정부 마을인 푸아와 카프라야 지역 주민 수천 명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곧 탑승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개되는 주민들은 3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군과 아프리카연합군을 훈련시키고 전투준비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미군 수십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군이 소말리아에 파병된 것은 지난 1994년 3월 이후 23년 만입니다. 당시 미군은 5개월 동안 소말리아 내전 진압작전을 벌인 뒤 철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돼 특수군 병사 18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와 싸우는 현지 군대의 역량과 병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골칫거리라고 지적하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한성열 외무성 부상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우려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북한을 거듭 골칫거리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중국이 북한을 적절히 다룰 것으로 강하게 확신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력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Multiple administrations have tried to deal with the threa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putting a nuclear warhead.
그동안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는 과거와 달라지거나 새로운 건 없지만 매번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노력을 한 북한이 핵 운반 기술을 습득했다고 폼페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ou might have a nation that develop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hat could deliver a nuclear weapon, but what we're talking about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나라일지도 모를 뿐더러 세계 주요 도시인 서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래식 병력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국장은 솔직히 전임 행정부가 잘하지 못해서 북한 문제가 이처럼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도발해 온다면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성열 부상은 14일 평양에서 이뤄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국이 도발해 온다면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상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순간에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주요 기일에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성열 부상은 또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쾌하다며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와도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상은 북한이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팔짱만 끼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타격을 하기보단 미국의 군사적 강경함에 초강경으로 맞대응해 미국이 섣불리 대북 타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언도 실제로 이 미국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보복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외무성 부상의 입을 통해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지진 않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바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타격, 정밀 타격이나 군사적 옵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게 돼서 뭔가 자꾸 지금 뭐 군대 또 외무성 뭐 여러 기관 이런 책임자들을 내세워서 계속하는 건 북한이 역시 겁도 먹고 있고 김정은의 의지에 맞추려면 당과 정부 또 외교 당국 뭐 총 나서서 자꾸 자간 제 나팔을 불어야만 그게 충성심으로 되니까 영역별 분야별 충성심을 일단 드러내야 되니까.
한편 한국 국방부는 14일 내년부터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 기한을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등 각종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도 앞당겨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첩보 위성 4기에서 5기도 해외에서 빌려와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으며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북한 도발에 대비해 신형 고속정과 유도 로켓, 무인 정찰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내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인데요. 북한 당국이 이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설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시내를 통제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는 미림 비행장에 집결해놓은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평양 시내로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 권기현 외신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인 내일이나 이달 25일 북한군 창건일 때쯤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는 13일 평양 시민의 약 25%인 60만 명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번 명령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준비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이나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해왔습니다. 대대적인 군사 행진을 펼침으로써 대내외에 북한 정권의 건재함을 알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열병식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를 선보이며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피하면서도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일성 100주년 생일을 맞춰 열린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처음 공개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이번에도 뭔가 깜짝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을 많이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08처럼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전망이 있었는데 제대로 날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뭐 진전된 모습에 ICBM이 선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 평양에는 지난 10일 입국한 외신 기자들이 머물고 있어 이들에게 열병식 취재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할지 아니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는 정도에서 자제를 할지 열병식 개최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무력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을 방문 중인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는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그동안 줄곧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능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BS 방송이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처 능력을 평가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절반이 넘는 56%가 불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다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9%에 그쳤습니다. 불안하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미국인 85%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대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공화당 성향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대답에선 공화당 지지자가 78%로 민주당 성향 12%를 압도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접근법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48%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수준에서 러시아에 다가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35%는 과도하게 친절하다고 답했고 8%는 너무 적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질문에 비해 적당하다는 의견은 4% 늘고 과도하게 친절하다는 답은 8% 줄어든 것입니다. 취임 초반부터 이어져 온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연계 의혹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접근법을 긍정평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미국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미국 퀴니피엑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58%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못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였습니다. 지난 2월 7일과 3월 7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38%였습니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는 18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층과 비백인, 민주당 성향 지지자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5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장성택 제거 등 이른바 공포 정치로 권력을 확고히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지난 5년을 되짚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5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군부는 10일 평양에서 행사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둘이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기 위하여 필승의 신심 드높이.
5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외부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을 물려받은 당시 그의 나이가 28살로 어린데다 국정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실세인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하며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반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절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 와중에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조용원 부부장 등은 김정은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성군 정치를 통해 비대해졌던 북한 군부는 힘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공개 처형됐으며 리영기를 비롯한 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당정군 간부와 주민 등 340여 명을 처형 또는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5년 전 최초의 공개 연설을 통해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행한 김 위원장의 연설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장마당을 크게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2년에 200여 개였던 장마당은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신흥 부유층인 돈주가 생겨났습니다. 식량 생산량도 500만 톤을 넘어섰으며 물가와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관계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 17년간 두 차례 핵실험과 16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3차례 핵실험과 38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3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는 쌀을 100만 톤가량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보유할 수는 있을지 모른지언정 이 세계 경제에 유리된 나름대로의 자력경색만 가지고는 뭐 현대 경제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핵을 보유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사실은 수포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김정은 정권은 현재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평양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김정은 체제에도 여기저기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서울에 온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체제는 노예 제도이며 김정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의 노예 제도는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공포에 눌려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올 2월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용광 대표는 이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부를 죽였을 때는 고모부 하도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또 형까지 죽였다 하면 아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건 뭐 지도자는 고소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짝스럽게 아주 급속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체제에 주는 위험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지난 6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로스 레트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위험한 행동이 심해질수록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인권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내부에 절실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권을 탈출하는 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엣 앵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 씨 정권의 자국민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범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북한인권박물관을 오는 2019년까지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와 시설계획, 전시물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역사와 기록물, 사진 등 각종 자료가 전시되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민의 영상 증언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소개됩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박물관 건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의 호화 신시가지 여명거리 준공식을 체제 결속과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여명거리 건설이 정작 민생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김정은 치적 홍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치러진 북한의 여명거리 준공식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정치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14일 정례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여명거리 준공식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 및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으로는 건재함을 가시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외신 기자단을 대거 초청해서 여명거리 준공을 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김 위원장의 특수부대 훈련 참관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 또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호화 신시가지인 여명거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4월 착공한 여명거리는 최고 70층 아파트 등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다양한 상업시설을 갖춘 신시가지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들도 불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소용이 없음을 선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김정은 강성조선의 새 아침을 알리며 여명거리가 보란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직접 준공 테이프를 잘라 여명거리의 완공을 알렸습니다. 별도의 연설이나 발언은 없었지만 단상에 서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외신 취재진의 근거리 촬영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외국 외신 기자들이 그 한복판에서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명거리를 김 위원장의 민생 분야 치적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명거리의 혜택은 일부 특권층과 돈주와 같은 신흥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뿐 일반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만성적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이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호화거리 건설에 투입한 것은 김정은 우상화라는 정치 논리에 빠진 잘못된 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는 건설이나 토목공사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로를 개보수한다든지 철도를 개보수한다든지 학교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건설 대상이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은 그 김정은의 치적을 위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것을 여명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며 경호 책임자로 보이는 군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의전과 경호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만강 유역의 대북 교역 관문인 중국 취안어 세관이 늘어나는 대북 교역 수요에 맞춰 시설 증축에 나섰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훈춘시는 취안어 통상구 연합검사청사와 부속시설공사가 1일 시작됐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끝납니다. 관련 당국은 지난해 10월 취안어 통상구와 한경국도 원정리 통상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된 뒤 무역량이 늘어나 시설 신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만강 유역의 대북 교육이 위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취안어 세관 측은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00만 톤의 물동량과 200만 명 인원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력강 유역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대북 물동량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중국 단둥 지역을 현지 취재한 기사에서 대북 제재가 두 나라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무역업자들을 인용해 유엔 제재 품목의 거래는 끊겼지만 다른 품목들의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업자들이 현 한반도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1분기 대북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분기 북중 교역액은 약 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기간 중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가 267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51.6% 감소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해관총서 측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난 2월 18일 이후 이 품목의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V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이 어제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근거지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예.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고요.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에 국기를 개항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예.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안정화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소식 보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에서 이전 공약을 뒤집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ISIL 근거지에 대형 폭탄을 전격적으로 투하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 전투기가요 어제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낭가르하르 주의 ISIL 벙커 시설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군이 이날 투하한 폭탄은 총 길이 한 9m에 10톤 규모의 무게를 가진 GBU-43인데요.
네.
이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진 폭탄입니다.
예. ISIL 측의 피해 정도가 어느 규모인지는 좀 밝혀졌습니까?
무함마드 라드마신이 아프가니스탄 국방부 대변인이요. 오늘 미군의 전날 폭탄 공격으로 최소한 ISIL 대원 36명이 숨지고
예.
대형 무기고가 폭파되면서 다량의 무기와 탄약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사망자 가운데 ISIL 사령관인 시디크 야르도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요. 최근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로 세력 확장을 추진해왔는데요.
예.
아프가니스탄 내 ISIL 거점인 난가르하르에는 현재 600명에서 800명의 대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없습니까?
무함마드 라드마니시 아프가니스탄 국방부 대변인이요. 이 GBU 43이 투하되면서 주변 지역이 초토화됐지만 다행히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라드마니시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아프간군과 미군의 ISIL 소탕전을 지원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특히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매우 신중하게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최고 행정관도요. 이번 폭탄 투하는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 가운데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공격의 경우는 아프간 정부와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요 오늘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공격이 아프간 안보 방위군과의 합동 작전 하에 진행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슈라프 가니 그 아프간 대통령이요. 또 아프간군은 테러 조직과 맞서 싸우기뿐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도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난가르하루 주지사실 대변인이요. VOA에 폭탄 투하 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굴랍 말갈 주지사는 폭탄이 투하된 은신처는 ISIL이 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중요한 회의 이용해온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투하된 폭탄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좀 더 자세히 어떤 폭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GBU-43의 정식 명칭은 영어 약자인데요.
예.
MOAB, 공중폭발 대형폭탄입니다. 영어 약자 MOAB를 다르게 표현해서 이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건데요.
아, 예.
10여 년 전에 개발됐지만 이 미군이 이 폭탄을 실제 전투에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요. 이 투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일반 전투기로는 뭐 아예 적재 자체가 불가능해서 MC-130 수송기가 동원됩니다.
예.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한 2m 위 공중에서 폭발하는데요. 엄청난 폭발음과 광풍 또 핵폭탄처럼 폭발할 때 그 거대한 버섯구름이 생깁니다.
예.
현재 사용되는 비핵무기 가운데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폭탄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 정부는 이번 공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작전에 대해서요. 이는 또 다른 성공이라면서 우리의 군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 국방부도 성명에서요. 이번 공습은 공식 군사 작전으로 ISIL 은신처 세 곳과 지하 터널 단지가 파괴됐다면서 이들 은신처는 ISIL이 2015년부터 다른 지역 공격 거점으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ISIL의 격퇴전의 일환으로 이제 이번 공습을 단행한 거라고 보면 될 텐데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이 공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군요.
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전 대통령이요.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그 트위터에 이 반대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번 공격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험한 신무기 시험장으로 만들려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하즈라트 우마르 자칼왈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도요. 우리 땅에 초대형 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난받을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던 중국과 필리핀 굉장히 한때는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요. 이번 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필리핀 국기를 꽂겠다는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요.
네.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온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로 가는데요.
예.
이곳에 무인도와 암초에 병력을 배치하고 또 오는 6월 12일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스프레틀리 제도의 T2섬을 직접 방문해서 필리핀 국기를 개항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예.
중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갑자기 이 필리핀 국기를 꽂겠다 이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현지 필리핀 교민들과 관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필리핀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섬들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고요.
예, 이번 주 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만일 필리핀이 잘 살게 된다면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 섬들을 중국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국내에서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런 불분명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중국에 선전포고라도 하라는 것이자라면서 사실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중국은 이제 여전히 영유권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 이 분쟁과 관련돼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필리핀에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있는 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에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예.
뭐 그렇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계속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또 인공섬을 건설해서 이를 군사 기지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뒤집기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선거운동 때랑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떤 발언의 뉘앙스 이게 사뭇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 뒤집기의 왕 표현만 봤을 때는 이게 부정적으로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표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 이해가 부족하다, 뭐 현실에 습격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비아냥하는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어제 기사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을 쌓으면서 좀 더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 발언은 우려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맞는 말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때 했던 발언과 이제 집권한 이후에 어떤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요. 뭐 이런 점을 깨달으면서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읽고 있는데요.
예.
또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중도 성향의 주류 기업인 출신 인사들과 또 전문가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때와는 다른 어떤 발언을 했다든가 입장을 보인 그 대표적인 것들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요. 대외정책 면에서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발언과 중국 환율 지정국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요. 이 나토에 대해서 한물간 조직,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지난주 수요일 12일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에는요. 나토에 대해서 뭐 더는 한물간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지난주 시리아 폭격의 경우도 다른 나라 일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겠다던 이전 태도와는 좀 달라진 것인데요. 또 취임하면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예.
수요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외 정책 부분에서 좀 달라진 게 있군요. 일부 국내 정책에서도 좀 변한 게 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는 이 수출입 은행에 대해서 불필요한 기관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아,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제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출입 은행은 연방 기관의 하나인데요. 수출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일을 합니다. 아, 현재 위원회 두 자리가 공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 채우겠다라고 말했고요.
네.
아, 지난해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돕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던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도 신뢰를 한다면서 유임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면 이 본인이 이렇게 공약을 좀 뒤집게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스스로 매우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CNN 방송의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그레고드리 씨 역시 BBC와의 인터뷰에서요. 대통령의 이런 공약 뒤집기가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고 예.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언론은 이런 뒤집기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요.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을 해내는 지도자, 거래를 성사시키는 지도자라고 보고 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정책에서 태도를 바꿔도 골수 지지층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고 흐립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7도, 희천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끼는 가운데 개성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20도, 사리온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4일 금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며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북한이 문제라며 그 문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외교가 효과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은 오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현재 악순환 상태에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상은 또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막강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순방길에 나섭니다. 펜스 부통령은 부인 캐런 여사와 함께 16일 한국에 도착해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을 축하할 계획입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한국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은 마침 북한 최대 국경일인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 다음 날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폭기가 어제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낭가르하르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벙커 시설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무게 10톤 규모의 이 폭탄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며 큰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폭탄 투하로 ISIL 반군 요원 36명을 사살했으며 대형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아프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을 경우 모든 이민 합의를 재평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합의와 비자 면제는 한 묶음이었다며 만일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재평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터키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또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이후 터키는 현재 러시아와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시리아의 휴전과 정치적 해법에 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합의에 따라 시리아 봉쇄 지역 네 곳에서 민간인과 반군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공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반군이 장악한 마다이와 자바다니 지역에서는 오늘 버스 수십 대가 탈출 주민들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또 친정부 마을인 푸아와 카프라야 지역 주민 수천 명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개되는 주민들은 3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군과 아프리카연합군을 훈련시키고 전투준비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미군 수십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군이 소말리아에 파병된 것은 지난 1994년 3월 이후 23년 만입니다. 당시 미군은 5개월 동안 소말리아 내전 진압작전을 벌인 뒤 철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돼 특수군 병사 18명이 희생됐습니다. 팻 반스 미 아프리카 사령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의 동맹과 우방을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에서 다양한 안보 협력과 보안군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